오늘 제목은 고아처럼 살 것인가, 자녀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걸 좋아하고 질문을 이렇게 듣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이렇게 목사님 궁금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서 재밌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냐면 제가 한때는 내가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거나 개척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상상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개척하거나 하면 내가 질문하는 교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질문이란 단어에 제가 너무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질문으로 한번 설교 제목을 만들어 봤는데요. 고아처럼 살 것인가? 자녀로 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고아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라는 그런 존재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차이는 단순한 어떤 성향 차이가 아니라 정체성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고아처럼 버려진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자녀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넘어져도 돌아갈 곳이 있고 잘못해도 품어줄 품이 있으며 또 길을 잃어도 붙잡아줄 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아는 다르겠죠?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겁니다. 어느 누구도 지도해 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갈 길을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고아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고아의 삶 아닐까요? 자기의 욕망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고아의 삶이겠죠. 이것은 단순한 어떤 사회적 형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선언.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될 줄 압니다. 나는 지금 고아처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전 그래서 그 질문 앞에 그 자녀의 특징,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이 반복되는 실패가 사실 있는 것을 제가 요즘 많이 경험하는데요. 뭐냐면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패할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것. 제가 제일 놀랐던 게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의 제사장의 자녀가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또 잘못된 길을 가잖아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사무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서 8장이었나요? 상의 8장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도 뇌물을 받고 공의를 굽게 하여 잘못된 재판을 했다. 그게 좀 더 놀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늘 기억을 했던 것 같은데 사무엘의 자녀들도 이렇게 잘못된 재판을 했다라는 것,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없던 시절에 말씀에 순종했던 사무엘의 자녀들의 그 말씀의 삶, 공의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걸 보고 좀 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이 우리를 멈추게 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어떤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의 문제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대의 문제다. 전체 영적 상태가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신앙은 자동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 곁에 있어도 각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어가 없다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있는데 하나님의 손자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손주는 없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라는 건 다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지, 손주가 있다라는 건 자동적으로 그냥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주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심방을 하거나 이렇게 그 어떤 자녀들을 만날 때 보면은, 아, 그래도 우리 아이가 크리스찬 스쿨을 다녔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크리스찬 스쿨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뭐 채플도 드리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고 뭐 대학교에서도 크리스찬 스쿨을 다녔으니까 영향을 받았다, 이런 의미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환경에 있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죠? 환경에 있다고 해서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복음이 들을 기회는 열리겠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리는 믿고 싶죠. 하지만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 환경에 놓여져 있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아는 거냐는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단순히 신앙의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오늘도 우리가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킨다라는 표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을 지킨다라는 표현은 이 테레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소중히 간직하고 삶으로 보존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 소중히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이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넘침이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순종이란 뭐냐면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넘침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넘쳐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결국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순종이죠. 순종해보면 언젠간 사랑하게 될 거야라는 경험적인 것도 때로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는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만약 사랑 없이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부르죠. 사랑 없이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건 율법인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 마음의 넘침,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라는 것입니다. 고아는 자기 기준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를 결정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마음이 넘쳐서 순종하는 자녀인가? 아니면 나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녀인가? 여러분, 자녀의 특징 두 번째는요, 진리의 영 안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명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의 영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영이신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영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악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반대말은 진리예요. 주님 우리에게 악의 영을 보내신 분이 아니시라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결국 진리의 영이 임했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가 힘들다라는 건 다른 것보다 결핍이 있다라고 인지하기 때문이겠죠. 가장 큰 게 이제 가족과 떨어졌다라는 외로움, 또 정서적인 거리,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을 더 갈급해하는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원래 있어야 될 사랑을 못 받는다라는 느낌 때문에 어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받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인 결핍은 사람으로 채워지는 게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있으면 내 영혼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영혼을 채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된 은혜죠. 아, 내가 고아가 아니구나.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땅끝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고 계명에 대한 순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시의 연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실제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해서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를 내가 더 직접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죠. 관계의 깊이. 아, 내가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구나.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순종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폴 워셔라는 설교자인데요. 이제 그분이 성령의 증거는 변화된 삶이다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증거는 변화된 삶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사람은 변화된 삶, 그러니까 어제와는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나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정답을 알아버린 그리스도인. 우리가 정답을 알아버린 거예요. 정답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와는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점점 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되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제가 이제 9년 만에 아버지를 한 달 전에 뵀습니다. 9년 만에. 9년 만에 처음으로 뵀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미국 처음 오셨거든요. 제가 한국으로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9년 만에 처음 뵌 거예요. 근데 한 정확하게 시간으로 같이 있어서 따지면 한 36시간 정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9년 만에 36시간. 너무 소중했죠. 근데 아버지에게 제가 이렇게 받았던 마음은 9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사랑이 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 어제 만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니까, 물론 9년 만에 뵈니까 너무 할아버지가 되시긴 했어요. 아, 너무 할아버지시다. 이렇게 늙으셨지. 그런 마음은 당연히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만났던 그 아버지 모습 그대로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민자의 삶은 그런 게 힘든 거죠. 아버님을 뵙고 싶어도 뵙지 못하고 또 이렇게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36시간 했던 건 그 품 안에 안겨있는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품 안에 안겨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같이 우리 예수님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안아주실 겁니다. 그 안아주실 그 품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도 내가 버림받아서 고아로 살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셔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